이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면 그리고 반복하면 내 영혼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내 심령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 영혼을 견고히 붙들어주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자꾸자꾸 많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 다음 주부터 연이어서는요 주님의 그 강림과 죽은 자의 그 부활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 2, 3주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강해하니까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짧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짧은 것을 거기다가 더해서 길어질 것입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4장을 3절부터 지난 시간 강의했던 8절까지를 보면 결혼에 대한 어떤 진리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결혼의 신생과 거룩,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찌 보면 직업과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강의할 13절부터의 내용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 결혼, 직업, 죽음, 우리 인생 다예요. 오늘 본문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요? 온 마게도니아 지역에 귀감이 될 정도로 잘해서 너희들 자식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행지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넘치도록 계속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를 하나 다뤄요. 그것이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이제 그분을 영접한 이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메시지가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고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면서 내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자기 생계를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잘못된 열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께서 곧 재림하실 거니까 현재 지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일 팽개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문해서 참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11절 여기에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언제 명했을까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전했는데 과민 반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열망이 너무 커져서 지금 현재 삶하고의 조화를 못 이루는 것을 보고서 사도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11절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지금은 서신을 쓰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는 걸 힘쓰라라고 강조했더랬어요. 사도바울이 떠나왔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쪽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서신을 쓰는데 여전히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이고 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경과해서 쓰여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곳에 보내지고 이제 이것이 반영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더 심각해졌어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이러할 정도로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도가 떠난 뒤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 사도바울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엄중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이단에 속한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엄중하게 경고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내가 준 지침대로 하지 않은 이러한 형제들 형제로서의 교제권에서 분리하는 와 11절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소위 말해서 조잔한 이런 명령들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라, 전도하라,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것이 사도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기능하게 될 때 나타나는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의 열망과 그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그 사회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코드가 맞아떨어졌을 때 이 부작용이 연출되었습니다. 어떤 그때 당시 문화 코드가 있었는가 하면 헬라 세계는요, 손으로 하는 일을 노예의 일로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고상한 일 하는 것을 최고로 쳤단 말이에요. 법률가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이러한 형식 말이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이 깊이 배어 있어서 사농공상, 그 사가 뭐예요? 네, 선비,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선비가 가장 높은 반열의 사회계층을 구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공업, 그 다음에 상인, 사농공상 이렇게 되죠. 서구 사이에 기독교 직업윤리가 들어오면서 상업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땀 흘려 버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유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행이 한 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지 않죠.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변화된 결과예요.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라피들은 노동을 하나님께 주신 계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라피들은 토라 연구와 함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은 삶의 대들보이다, 인생의 대들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 문화는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은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만 내 인생이 조금 더 성공해서 조금 더 나아져서 손으로 하는 일에서 졸업을 해야지 하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곧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천한 일, 그 사람들이 뭐 선박기를 하든지 소작농을 하든지 수공의 직공으로 일하든지 간에 전부 다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와, 잘됐다. 더 이상 세상 꼴 보지 않아도 되겠네. 빚 안 갚아도 되겠네. 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뭐해지? 오늘 11절의 본문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의 처방입니다. 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야망을 가져라. 왜 우리 저기 영어 배울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그럴 때 그 야망을 가지다, 열망한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근데 그 열망을, 예수님의 오심을 열망하라, 그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라,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열망하라, 이 사도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처럼 하찮게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현장 일터가, 직장이 하나님의 예외 처소가 될 수 있다라니까요. 이 직장 빨리 끝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예외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곳,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는, 내가 관계하는 이 공간,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바로 이 터전이 예배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 보신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하는지 지금 예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오는 통로가,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직장 환경 가운데 내가 표현하는 은행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뭐 신분적인 가치라든지 또 소망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는 것은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좋은 시민인가, 그것을 먼저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은 꼬박꼬박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하게 될 때, 그 절세를 하나님 관점에서 내 양심에 끌김이 없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정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망을 다 피한 어떤 것의 절세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옆에 있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소위 말해서 스마트하게 인생을 사는 그 행위를 보면서 절세가 탈세에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인생 살아가는 법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좋은 시민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저 여러분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도덕적인 기준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장관일 때는 어떤 그 사람의 이력에 청문회를 거쳤을 때 통과가 되었지만, 국무총리가 인준될 때 청문회를 며칠을 거쳐서 엄중하게 하죠. 그리고 도덕적인 스탠다드가 높아지죠. 장관일 때 통과했는데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가 맡은 책임의 영역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스탠다드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과 같이 봐주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스탠다드를 높여 놓으셨고 그 인테그리티, 그 진실의 정도를 내가 유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교회에 형제 자매들이 있고 예배 찬송이 울려나오는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환경 가운데 직면하는 어떤 공간에서 그것을 프랙티스 해주시기를 하나님 기대하세요. 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말은 그들에게 무슨 임팩트를 끼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 환경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대충대충 해요. 사장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충대충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런 확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했어요. 오늘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신우의 회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식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적인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도에 나오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만약에 30분을 업무 시간에 보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대인 행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30분어치에 해당되는 돈을 사장님에게 돌려주십시오.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이 직장에서 설교다라고 하는 명제를 기억하세요.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 설교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듣는 복음이 있는데 나라는 복음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생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 저 보스 힘든데 아, 저를 어떻게 극복하지? 언제 저 사람 사직서 쓰는 것을 볼까?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 직장 환경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조직 자체가 부조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설교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그곳에서 복음을 직접 전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근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직장 이거 돈 버는 거 뭐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하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는 틀렸다니까요? 집에 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사측에 놨던 공간에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을 경청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그가 필요할 때 잘 라이드 해준다든지 아팠을 때 방문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득스럽고 복되지만 정작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offend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력적으로 표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 와서 교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이적인 율법적인 그 신앙의 표본이 그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 직장에서까지 저 사람 부들부들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일어나서 응원하겠지. No.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지금 외인과 관련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 아는 척 하지 말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도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왜 세상에 기독교는 교파가 많죠? 이렇게 하면 기회가 왔구나 하고 레슨 그렇게 하면서 30분 동안 대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뜻으로 물으시는지 하고 질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내가 말할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아는 것을 전부 다 풀어놔야지 라고 하면 사람을 믿습니다. 아는 척, 다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논쟁을 하려는지 정말 갈급해서 궁금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말 하나를 가지고 힌트를 삼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 핀트를 잘못 맞췄구나.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도 질문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은 사람을 잃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중요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게 될 때 지난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할 때 목사들 요즘 뭐 돈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은 목사도 있다는 걸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필요해서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죠?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논쟁 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좋은 경청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그것이 기독에 대한 비난일지라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내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틀린 말을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그래도 경청을 하십시오. 대화에 소금 맛을 내는 것,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어떤 것을 조정하려고 할 때 그 기분을 존중해준다 싶으면 그것이 빛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골로새서 이 3장 23, 24절 볼 때 성경을 한번 펴서 그 부분을 봐주세요. 자, 23, 24절 먼저 제가 읽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3, 24절만 그냥 독립적으로 따서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 본문 같은데 성경 텍스트를 보시면 23, 24절 위에 제가 준비를 못 시켰습니다만 22절에 보면은 그 대상이 종들아 노예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노예 주인을 의미하는 너희 노예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직장 환경 가운데 좋지 못한 보스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얼마나 악하고 비인격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로새의 노예 주인인 그 사람보다 악할까요? 와,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와, 저 관리인 진짜 힘들어. 아, 난 저런 사람 못 봤다니까. 그래도 인권과 관련해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법적인 몇 가지 보상을 하는 이 나라에 인권을 침해하면 얼마나 침해할까요? 20세기와 20세기 전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신분 상승을 꾀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그 철폐를 부르짖지도 않고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이제 그리스도인 주인 입장에서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언급했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보스라고 할 때, 사장이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식당 주인이 알바 직원한테, 그 알바 직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리스도인 주인이었어요. 바빠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5시간만 일해달라고. 3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한산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고. 2시간의 시급 지불에 손해가 나니까. 그 사람은 2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이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취소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시간 시급 지불에 손해가 나더라도 5시간 일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그 사람을 남아있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 그리스도인 주인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챙겨주고 사업하면 남는 게 없어요. 세금 내고 집은 월급 주고 겨우 먹고 살아요. 이 이야기 많이 듣죠.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금 내고 그 집은 가족 먹이라고 사업체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세금 적게 내면 낼수록 이게 지혜이고 제 직원에게 미니멈으로 폐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직원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저 가족을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수익이 조금 커졌어요. 작년보다 한 1.5배 커졌어요. 이 커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삶의 스탠다드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여파로. 그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계속 정비를 해서 내 삶의 스탠다드만 계속 높아지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나의 삶의 퀄리티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것은 이것을 저는 영적인 부미유지라고 붙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동차 사이즈가 조금씩 커져갈 수도 있고요. 너무 빠른 것은 제가 반대합니다만 그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이즈, 내 삶의 품위 유지 사이즈가 커져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잉여분의 이것을 선한 대로 돌리는데, 그래서 영원한 자산 가치를 창출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크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4장 28절 보죠. 에베소서 4장 28절요.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을 했던 자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 가치는 손으로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애써서 노동하는 것, 아름다운 거예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음 한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베푸는 이 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산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미 너 상을 받았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큰 기대를 했는데 아니야, 너 상 다 받았어. 사람에게 인정, 칭송 다 받았어. 그럼 반면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선한 일입니까? 라고 했던 어떤 것이 주님께서 선한 일로 쳐주시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제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했거든요. 물 한 컵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큰 일들이 큰 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하찮은 것인데, 그러나 주님 평가하실 때 그것이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그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디모데전서 6장.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